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에이피통신사에 도르시 로라는 유명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여기자는 그 당시로부터 50년 후인 서기 2000년에는 모든 여성의 키가 182cm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에 관한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에는 20세기 폭스사의 대표가 텔레비전의 장래를 어둡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클리퍼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터넷이 결코 미래의 미디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그것이 사업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 가운데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분모 10이라는 숫자 뒤에 0을 17개 더 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300개의 예언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계와 동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격려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너희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지만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4장. 그렇다면 우리는 육에 따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주셨다면 그는 한번 자랑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으나 악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다윗도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입니까? 아니면 받기 전이었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으로서 할례라는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으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 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면 믿음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의 그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곧 모세의 율법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는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가지게 되리라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어서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을 믿는 우리도 받아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And tried, we're off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레위기 제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는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요.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안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할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수돔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담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담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고통의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너의 것을 삼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너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뒤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너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 너가 털릴 차례다. 너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끼어안은 자, 즉 포옹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자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앞에서의 도마처럼 대부분의 그의 글을 의문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앞에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기강이 흔들리는 가운데 가진 자들의 횡포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절망스러워가는 현실에서 포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공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그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쓰여진 상황, 즉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적 긴박성과 그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방탕의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의 역사와 비슷함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 속의 신약적인 메시지는 신약 성경 속에 인용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에 루터나 환은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였음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록 불의가 선보다 특수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을 버리지 않고 산 의인들은 반드시 응분의 위로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박국서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혼란과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되지 왜 그러나를 앞에 붙이고 있을까? 여기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에서 사는 시대에는 구태여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회는 정의니 사랑이니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하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4절 상반절이라는 말씀까지의 앞에 1장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의 8절은 탐욕이, 9절에서 11절은 불의의 대가를 취하는 자를, 12절에서 14절은 피 흘림의 잔인함이, 15절에서 17절은 이웃의 치부를 드러내는 비열함을, 18절에서 20절은 이러한 죄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우상에게 비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평안과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효력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앞길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절망이 드유고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380장 1절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절에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후렴에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모두 오늘의 물질에만 정신이 팔린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절에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축략을 하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8절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광명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당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촛불로 이 어둠의 시대를 잘 견디는 것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바랄 때임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것이 없는 귀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부풀리는 것은 실제보다는 작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무슨 무슨 대교, 한강에는 잠수교 외에는 이 이름이 안 붙여진 다리가 없고 영도와 부산 사이의 다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에 와서도 부풀리기를 좋아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춘계 대신방,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이나 19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늘 큰 것에만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적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부풀리거나 과대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가 육지같이 열리게 되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믿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출 것입니다. 믿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은 없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왜 7일 동안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담도 믿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치 못할 믿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이죠.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위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위력이 있을까?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었던 죄의 담을 허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When peace like a wind 순탄하여 늘 성전한 것 같든지 큰 은혜로 높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It is well, it is well,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